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숩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치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지난주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주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전주에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선지자의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사명을 주셨다. 라고 했어요.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죠?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 설교 제목하고 contrast, 이렇게 대조가 되어지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했고, 오늘은 아하스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 위기가 닥쳤다라고 하는 것을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짝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7장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이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참 설교하기가 난감해요. 이게 강의 시간도 아니고 이제 설교인데 그렇다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난 6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요담의 이야기가 없어요. 열왕기상이나 역대하 이렇게 가면 있지만 아무튼 요담의 이야기는 없고 곧바로 7장에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요담 때와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말도 했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시아 왕때 그래도 잘 살았거든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이제 절망적인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요담 왕때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좀 간직하고 계시라고 앞에 지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안 보이시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잊어버리고 그 옆에 바로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고 유다 바로 옆에 있는 큰 호수처럼 되어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사해입니다. 그 유다 위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초록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람이에요. 이제 7장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이 지도에서는 조금밖에 표시되고 있지 않지만 그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나라가 4개가 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아람,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땅에 지금 아하스가 왕이 되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북왕국을.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려고 그래요. 왕에서 쫓아내 버리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아람 위에 있는 이 아수르가 처음부터 국경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마주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저 멀리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서서히 서서히 세력을 키우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커지면서 세력이 확장이 되는데 서쪽으로 몰려오니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아람이 자기 나라가 이 아수르와 더불어서 전쟁을 할 때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물자 혹은 군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협박을 하고 동맹을 맺고 그리고 유다에 있는 왕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수 있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아하스를 물리치려고 하는 그때예요. 그때인데 이미 요담 때에 이 아수르, 그러니까 아람이 이 요담 왕을 공격하기도 했고요. 수많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하스는 아람 왕에게 한번 붙잡히기도 해요. 그리고 제 성경에 이제 역대하에 가보면 유다인의 군대가 12만 명이 죽기도 해요. 정말 모진 일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함락을 못 합니다. 그러면 아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요.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어요.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으면서 또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때예요. 지금 이 때가.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하스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있으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강대국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가 하면 멀리 아수르에게까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과 금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줄 줄로 알고 버티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 아하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6장에서 했던 이야기 하나를 다시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시야 왕은 죽었어요. 근데 6장에서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억나세요? 우시야 왕은 죽었어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지만, 나라가 절망적인 상태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단 나라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뭐, 어떤 위기인가 하면, 이 아하스의 위기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위기예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쫓겨나는 건 목숨이라도 건지면 다행인데, 어쩌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1절과 2절에서 이 아하스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두려워하는 아하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 아하스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바람이 나는 숲과 같이 흔들거렸다. 그래서 6장에서 성전의 영광이 있고 스랍이 찬송을 하고 있을 때 성전의 지방 문지방이 요동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그 단어와 7장에 있을 때 흔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끄덕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존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흔들거려야지 세상에서 공격하는 것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이제 손을 내밀어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온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아하스는 누군가 하면 유다예요. 유다 백성이고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 상식적으로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왕에게 손을 지금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맞죠?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당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합니까? 나의 아버지이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애정하고 애걸하고 기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 물론 여러분들은 아닐 줄로 믿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저앉아요. 좌절해버리고 말아요.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 말아요. 하나님이 뒤에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나 여기 있어. 나 보라니까. 내가 도와준다니까. 라면서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음 때문에 나 잘난 맛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왕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왜 보냈겠습니까?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하스는 그렇게 보고 있지 못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오늘 힘들어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와서 죽는다고 가정합시다. 예, 죽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쵸? 그럼 뭘 두려워해요? 아, 물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 저도 잠깐은 찌릿하는 그런 게 와요. 사람인데 왜안 오겠어요? 하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온다 할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하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는데 이사야가 받은 그 명령이 뭔가 하면 두 가지를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고 조용히 있으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보통은 왕이 무언가를 잘못을 하면 선지자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궁궐에 들어가서 왕을 책망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나단 선지자가 궁궐에 들어가서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이사야가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가라 그래요. 밖으로 나가서 그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조금은 괜찮은 듯 보이는 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왕을 어디서 만나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서 모여서 빨래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빨래터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빨래터에 가면 아하스 왕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만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 아하스 왕은 왜 빨래터로 나갔을까? 빨래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빨래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연못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 물이 흘러 들어오고 물이 흘러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적인 배경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면 지금 전쟁이 그냥 일촉즉발이에요. 언제 또다시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약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물이 조금 밑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데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전쟁 중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곳에 나아가서 물이 제대로 있는지, 물 공급이 성 안으로 제대로 될지를 지금 확인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괜찮은 왕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괜찮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도성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도성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지역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 대한 관심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이미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먼저 와 있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었어요. 언제? 코로나 사태가 확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막 이제 확막 발전이 되고 있을 때, 퍼져가고 있을 때에, 우리 사재기 조금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 사기, 화장지 사기,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도 코스코 가서 줄도 서봤고요. 가니까 없고요.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눈앞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것을 준비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준비해야죠. 지진도 대비해야 되고. 물론 내받아주는 지진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물을 사다가 놓고 화장지를 준비하고 있고 음식을 사다 준비하는 그런 자세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이 몇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안심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면 변호사를 부르고 여러분 뒤 사건, 사고 수습을 하잖아요. 예, 하셔야죠. 지혜롭게 하셔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라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전쟁을 준비,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물의 공급을 보는 것은 잘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아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가서 만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와 같이 가요? 아들과 같이 가요. 3절에 너와 내 아들 스알 아숩은 그러면서 스알 아숩이라고 하는 아들을 같이 보냅니다. 이 아들이 가서 뭐 물을 파고 땅을 파고 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아하스 왕에게 무엇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 아알 유숲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그러니까 스알 유숲이에요. 스알 야숲. 스알 야숲의 이 말뜻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오다. Remnant will return 이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다. 그러면, 남은 자는 이사야서 6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어요. 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아들, 스알라숲을 옆에다 둠으로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서 커다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간접적으로 경고를 던지는 거예요. 심판은 있어. 하지만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면 어디에 소속해야 됩니까? 남은 자에게 소속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남은 자에게 소속이 되려면 돌아와야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는 전쟁 중에 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생명수는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눈앞에 있는 것에 치중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하는 생명 양식,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천국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 가지의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해라. Be careful and be quiet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Don't be afraid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두 가지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너는 조용히 해라. 삼가하며 조용히 해라. 이 말은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shut up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그 말은 너 무조건 내말 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명령을 강하게 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수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아주 좋은 말을 쓰셨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침착함과 평온함을 포함한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것 같으세요? 불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거는 문자적인 거예요. 아니, 틀린 말 아니에요. 권사님 말 맞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에요. 그거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인의 생활 속에서는 뭔줄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게더 실생활에 와 닿는 그런 이야기예요. 잠언에서 이렇게 솔로몬 이야기합니다. 3장 25절, 26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대저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서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줄 거야.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을 문을 닫아야 했던 집사님도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뇨가 컨트롤이 안 돼서 점점 심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건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힘들어도 웃으면서 살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와도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악한 아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리고 도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5절부터 9절 사이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람의 악한 계획을 아하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 아람이 너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 근데 서론에 제가 이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굳이 길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짝짝꿍을 해가지고 너를 왕위에서 몰아낼 거야. 그리고 허수아비 왕을 세워서 너희를 마음껏 부려먹을 거야. 아수르가 공격할 때, 이러면서 아람 왕이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를 손해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시다. 그 사람들의 계획을 정말 예기치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게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세요. 아하스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할 거예요. 저 같으면 나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줄 거야. 너뭐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럴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가르쳐 줘요. 아람의 악한 계획을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7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 아람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대번에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 일이 뭐예요? 아하스를 폐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절과 8절이 정말 잘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그 일은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맨 앞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It shall not stand. 성공하지 못할 거야. It will이라고 안 하고 It shall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텐데 아하스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희를 공격하려고 했던 에브라임과, 즉 이스라엘과 아람이 너희들을 공격한다 하지만 실패할 거야. 근데 그냥 실패가 아니라 에브라임은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그 8절 말씀에 중간에 보세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실제로 65년이 되었을 때, 뭐 65년 정도 되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누구에게 멸망을 하는가 하면 아람에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에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었던 아수르 있죠. 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진짜로 멸망을 당해요.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믿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전을 합니다.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굳게 믿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아하스와 아하스의 그 모든 신하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내 말을 확실하게, 굳게라는 말은 확실하게 해요. 내 말을 확실하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확실하게 멸망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유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게서 멸망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멸망하기까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요, 유다 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왕은 아수르가 하도 공격을 하고 그냥 조공바치라고 그러고 못 살게 그러니까 저 반대편에 있는 애굽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치 대한민국 옛날에 조선이었을 때 그냥 4대 강국에 둘러싸여지고 포위된 것처럼 있어가지고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있는 그런 영국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 뒤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점점 커지더니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자동적으로 유다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이제 해야 합니다. 역사 이야기 이제 그만할게요. 믿는다는 것,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가 나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너희도 확실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는다는 것, to believe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To believe,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사야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o believe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이 부분만 영어로 이야기를 할게요. To believe is a fundamental and very important concept in the book of Isaiah.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근본적이고 중요하게 가르치는 개념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다에는 신뢰가 따라옵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믿는다하고 신뢰가 같은 말 아닌가요? 다릅니다. 예, 같은 내용이지만, 크게 보면 같은 거지만, 구체적으로 따르면 다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확신이에요.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뢰는 뭐예요? 믿기 때문에 행동할 때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Credence and trust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Believe and trust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 나는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만 믿으면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간직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뢰는 정말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이 믿음 때문에 이겨나가는 것. 지금 눈앞에 어떤 일이 왔을 때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으로 믿고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 그것이 신뢰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릴게요. 이 예는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씨앗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애기도 없었을 때.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창세기 15장에 가서 자기의 종 가운데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이미 75세가 됐을 때 부름을 받았잖아요. 나이가 제법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들 가운데 똘똘한 녀석 하나를 양자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근데 상황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려고 상속자를 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니다.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믿을 때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로 안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 녀석을 통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 부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의 자식이 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저 같으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표시할 것 같아요. 너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믿지 않고 있다.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는 아하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우신 택함 받은 자들이 왕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의 집이 영원할 것이다. 너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다윗도 실수했죠. 솔로몬도 실수했죠.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담도 그랬고 아스왕도 그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을 무너뜨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집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왕이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십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진정한 왕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데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그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함을 모범으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처럼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자기의 고집으로 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아하스처럼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하스처럼 어리석은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결론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아하스처럼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 아하스처럼 어리석게 결론을 맺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는 것,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신뢰를 보이는 것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